우리는 오늘부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됨됨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를 닮게 하는 아홉 가지의 얼굴과 모양, 그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어떤 배경 안에서 나오고 있나, 바울은 왜 이 주제를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루고 있었을까, 배경은 무엇이고 이 주제가 나오는 문맥은 어떤 문맥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열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열매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히 맺히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는 것에 따라오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열매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결과로 당연히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열매 맺음을 방해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맺혀야 하는데 그 열매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지만 또 우리 안에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를 끼칠 때 우리 속에 있는 경향이 함께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도 열매가 맺히기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열매가 더디 맺히거나 안 맺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건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자유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부터 죄가 가져온 그 모든 비참과 불행으로부터, 심판과 진노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많은 형태로 예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유자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그 자유를 종교적인 개념에서만 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 하나님 앞에 뭔가 호의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경향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기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가능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주는 위로와 감격이 뭔지를 잃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유는 모든 존귀의 근본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종교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유한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쓸 때 그 안에 정말 존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뭔가 우리가 기여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여해서 호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무수한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거리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준 정말 큰 종기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짓 교훈이 있고 그 거짓 교훈을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자유에 견고하게 서서 자유를 주신 부름에 맞도록 자유자처럼 바른 존영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존영한 자유를 깨뜨리고 빼앗아서 우리를 또 종의 자리로 굴러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 어떤 경향을 갖고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아시아를 선교했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환영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무수한 이방인들이 믿고 그 복음을 환영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나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경향성을 교묘하게 자극했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그게 뭔가가 더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뭔가가 더해져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가 더해져야 제대로 구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여를 해서 그 기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국가대표급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기여해서 그 기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구원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그 오랜 세월 전부터 가졌던 깊은 사랑과 많은 사랑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를 더해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자랑이며 의지며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핵심은 예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 위하여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전부다. 이렇게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할례 받는 것을 더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고 거기다가 절기도 잘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수고를 더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완전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생이 가르칠 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에 이르는데 뭔가 모자란다 해서 우리를 얽매고 다시 그 조건과 자격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거짓 선생이 끌고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자유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자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 해야 여러분과 제 삶에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재능과 능력이 차이가 있어서 만드는 그런 열매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맺으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가르치고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무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 거기다가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완전한 자리에 가는 것처럼 거짓 선생은 가르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모든 율법을 받아들임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깨뜨린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너무나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자가 없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삶으로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면서 율법 전부를 다시 지켜야 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굴러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여김 받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절대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쭈삐쭈삐 그리지 않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뭔가를 하나 더해서 할례를 행하거나 그렇게 뭔가를 더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행실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고 정말 제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지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이 시대의 제일 큰 영광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질서와 너무나 다른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도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예요. 자신의 과거에 붙들려서 끝없이 그 과거의 허물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적용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날인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외에 뭔가를 더하려고 할 때 은혜에서부터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그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은 경향을 따라 뭔가 우리의 기여를 더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는 은혜에 떨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을까? 은혜를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되고 악한 자인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점점 자기를 더 박하게 평가하는 거잖아. 그죠? 열두 사도들 중에 제일 못한 자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의 생애 거의 말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점점 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됨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니까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역설적으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것이 열려야 성령 안에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어요. 자기가 뭘 더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작은 거라도 뭔가 기여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그 감격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안 하고 왜 저거는 못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고 남을 보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동을 상실하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더 사실적으로 경험되고,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크고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서 자꾸 공로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종된 데서부터 자유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율법의 종된 멍에, 사람들의 평가의 멍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려고 드는 그 어리석은 경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달리 보면서 새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어리석은 우리의 이전의 경향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자꾸 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자꾸 경향적으로 생기고, 잘못된 선생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던 그런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의 그 완전한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더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보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의롭다라고 판단하기를 기대하면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그날에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실 것을 틀림없이 신뢰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삶의 방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더했는가, 여러분이 뭔가 예수 외에 뭔가를 더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공로를 제대로 믿고 붙들 때 어떤 경향이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예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인생이. 공부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인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나서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멈추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죠? 끝없이 끝없이 내 아니면 내 자식밖에 몰랐는데 그런 우리 자신을 눈을 딱 자기로부터 떼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바로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좀 떳떳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믿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만드는 사랑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어서 믿음이 가져다 주는 참된 사랑으로 끝없이 끝없이 자기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 존영과 아름다움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영광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종이 될 위험, 우리를 다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우리 안의 경향성으로 있고 우리 바깥에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끝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보면서 놀란 가슴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방종으로 자유를 지나치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자유를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정말 존귀한 것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기회로 사용하면서 그 귀한 자유가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뜨리는 제목이 되어서 열매 없는 삶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의 육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죗된 본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죗된 본성을 육체라고 불렀는데 그 죗된 본성이 기회를 타도록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귀해 할 때 육체가 죗된 본성이 만드는 귀해가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외기 좋도록 두 가지만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정말 집요할 만큼 만족할 줄 모르는 자중심, 자지향적인 경향이에요.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뒤틀어져 있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왜곡되어 있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요해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는 저만 해도 늘 보고 있는 경향이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늘 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픈 주제 중에 하나예요. 조국교회에서 어지간히 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도 제가 느낌에 야, 이분은 정말 자아가 확 무너져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서구에서 영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서 한 번씩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저절로. 아, 이 사람은 정말 자아가 이렇게 확 무너져 있구나. 우리 속에 치명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집요하고 정말 끈질긴 자기를 지향하게 만드는 성향을 향해서 확 무너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한 번씩 영국에서 미국에서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조국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 실컷 내놓고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말은 그분이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느낌. 목사님, 제가 참 특별하죠?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런 느낌 딱 들면 마음이 확 무너져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끝없이 끝없이 사로잡혀 살던 그 테두리를 무너뜨리면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를 좀 드러내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유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양심을 거스르면서 뭔가를 억지로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용할 길 없는 대속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 귀한 자유를 너무나 어리석게 육체의 귀해로 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열매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기는 그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요한 자기 지향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은혜가 전부 자기 신화를 만드는 제목으로 바뀌어요. 내가 특별하다. 내가 남과 다르다. 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특별한 은혜를 알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남을 그렇게 보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 자아지향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귀해라고 말할 때 그 육체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집요한 자기지향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육체는 우리를 끝없이 죗된 욕망으로 몰고 가기가 너무 쉽고 그 죗된 욕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굉장히 쉽게 그 죗된 욕망이 주는 작은 기쁨, 굉장히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기쁨, 그 기쁨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고 잘못된 교훈이 끄덕끄덕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열매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정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호의를, 공로를 가지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하면 방종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한 기회로 그 귀한 자유를 남용하면서 방종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합니까?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싶어하거나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종일 때 했던 것.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모를 때 우리가 했던 것이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필요를 가진 이웃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소유거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섬김이고 종노릇함이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데서부터는 즐거움과 사랑이 만드는 자기 희생이 담긴 종노릇이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자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할 줄 알고 그 사랑이라는 게 지배나 통제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인 줄 아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구주의 귀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지. 온갖 자유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로 나를 높이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자유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자유 말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부부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잘 맞아서 안 싸워요. 제가 돌아서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부부 안에서 배우고 가정 안에서 그 귀한 일들을 배워서 세상을 그렇게 섬기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름의 핵심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잘 만나서 덜 싸우고 알콩달콩 살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두 개의 장애물을 봤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방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는 완전히 대조적인 극과 극 같은데 놀랍게 성경은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경우의 공의 대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하는 종노릇, 그죠?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다름 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의 동일한 대안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 뭔가 노력하고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끝없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대안은 그게 아니라 뭔가를 더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예수를 믿되 사랑하며 믿고 사랑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서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사랑 안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이 어리석은 지혜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한번 보세요. 율법하고 살아야 율법이 완성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길 같아 보이는 사랑을 제시하는데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지점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를 때 그 은혜를 핑계 삼아 방종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핑계로 삼아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게 하나? 이게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염려거리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이원론에 빠지지 말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는 사랑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는 종노릇이야말로 이 모든 양극단을 다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게 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법을 더 험하게 만들어서 죄 못 짓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용서해주고 잘 사랑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바뀔 거니까 때때로 엄하게도 다루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그분이 갖고 있든지 간에 성경은 사랑이 인생들의 이 모든 아픔과 질고를 만지는 핵심이고 여러분 그 연장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픈 세상 끝없이 물고 뜯으면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해오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 삶에 많이 많이 누려지고 맺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